오늘은 27조인데요. 암송을 잘 하고 계신지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오랜만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맞죠? 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저도 틀리는데 여러분들 틀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워보려고 이렇게 자꾸 시도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은 27조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하니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신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고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따라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여호와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자신을 위해 보존하였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뻗어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동일한 성신 안에서 믿음의 힘에 의하여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총 3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37개 조항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진술하고 있는 주제는 다름 아니라 교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27조부터 35조까지 총 9개 조에 걸쳐서 고백하고 있는데 4분의 1 이상 교회에 대한 진술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교회의 속성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성, 하나됨, 유니티, 요 네 가지를 보통 교회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보면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라는 말은 통일성을 가리키죠.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하신이라는 것은 거룩성을 가리키고 보편적이라는 말은 보편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사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교회의 속성을 언급하는데 벨직 신앙고백서를 잘 살펴보시면 사도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성의 기초를 둔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당시에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기초해 있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도성을 보통 빼버리고 세 가지 속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벨직 신앙고백서 내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 무엇인지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쭉 언급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하니 이렇게 쭉 언급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거룩한 회중이고 모임이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회중 모임 다른 여러 가지 서술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거룩한 회중이고 모임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고백입니다. 보통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보편적 인식은 갖고 있긴 하지만 대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조직, 직분과 조직을 교회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561년에 작성된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거룩한 회중이고 모임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게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모임이고 회중이다 왜 이렇게 진술을 하는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임이고 회중이다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그것은 성경의 진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본래는 이게 모으다, 소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총회.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 총회 이르신 후에 이 총회라는 말 이게 바로 가할이라는 말인데 모은다, 소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우리말로는 회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그래서 구약에는 총회 혹은 회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회중이라고 하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에 은장식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에베소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모인 무리. 우리말로는 모인 무리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죠. 그죠? 칼레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모인 무리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민회라고 하는 표현에도 나타나요. 39절에 바로 그 장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한다. 이 회의, 민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할 때도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 모임, 회중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 현상 교회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물리적 공간 자체가 교회일 수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임, 회중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하면 뭐 다른 어떤 공동 장소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으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임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거룩은 우선적으로는 경건을 드러내는 성격을 가리키는데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별된다. 이 특별히 이 잔은 강대상용 컵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 교회를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불러놓은 정예 멤버나 무슨 뭐 전도 특공대나 뭐 이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확보되어 있는 무리를 다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고린도 교회는 싸움과 다툼과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지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교역자별로 파당을 나눠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고,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성찬 예식을 식사와 함께 행했지요. 근데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배부르게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고 와가지고 와보니 이미 그들이 다 먹어버리고 없잖아요. 이런, 그래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그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이익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모와 간통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덕적인 면에서, 교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교회라, 거룩하게 될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하여 진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범하지 않는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진 교회다. 절대로 죄하고 완전히 동떨어질 수 없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툼과 분란이 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한 곳을 쳐다봐도 성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죠? 실제로 경건의 수준이 그 정도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값주고 산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기초해서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불러 모으셨는가? 성도를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단순히 누가 교회 가자라고 해서 교회 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유효적 소명, 실질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여 자기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여 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거룩하여 진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됩니까? 탄식하며 완전한 구속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우리 유혹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가리켜 또 뭐라고 진술하고 있는가 하면, 27조에서 이 교회가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이미 있었던 그 교회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무리, 이미 정해진 무리, 이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물론 그것은 상징적 숫자이긴 하지만 확정된 무리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주목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무엇에 기초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확실성에 기초합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귀, 높이 되셨죠.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그래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죠. 이 내용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딸려있는 속해있는 우리 지체들인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도 다스릴 거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높이 되셨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들어가셔서 높이 계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그리스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현존,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격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그리스도가 결코 그 존재성이 소멸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꿔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열정만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되는 겁니다. 쭈여쭈여 소리를 막 내고 말이죠. 이런 열심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것이라고죠. 머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어떤 종교적 열정, 열심과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다. 교회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니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임이 틀림없고 그 다음에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로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로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하시는데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패배시킬 때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원수가 패배당하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왕노로 타지 아니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라는 것을 그때까지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그럼 왕노로 타고 그다음에는 그럼 왕노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목표점, 지향점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왕노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할 때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그 끝날까지만 있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죠? 이런 면에서 까지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로서 한정적인 뜻을 가리킨다기보다 사실은 목표점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존재한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왕으로 항상 계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 없이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지식을 쌓을 수도 있겠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활동은 다 공허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만하게 되죠.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의식을 버리는 순간 사람을 높이게 되죠. 단임 목사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유력한 장로님을 높인다든지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교회 왕이 되셔야 된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가 교회 왕이시라면 그리스도의 백성된 교회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해야 되겠죠. 그죠? 보편적인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은 믿음과 순종을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지요? 순종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로마서 제일 첫 장인 1장,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인 16장에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요. 진정으로 믿는 바는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시 동안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때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반드시 보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벨지 신앙고백서 소론에서 들으셨겠지만 기도 드 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켜 십자가 아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교회를 가리켜 십자가 아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드 브레가 벨지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이유는 십자가 아래 고난당했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벨지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그냥 전역을 휩쓸고 또 개신교도들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상관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도무지 정말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관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상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교회는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이 고백서에다 담아놓았는가 하면 아합의 폭정 하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천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가 가장 배도했던 시대죠.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언약의 중보자였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이런 이적을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공언하자 엘리야가 매우 낙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셔야 되는 것처럼 나만 남았다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지요. 하사엘과 예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합 가문을 심판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족들, 모슬렘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경우에 제가 아는 한 자매 선교사는 10년 동안 있었는데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뭐 마음이 좀 뭐랄까요? 무뎌질 수 있겠습니다. 뭐 본국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선교비 오니까 그냥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의 회심자도 생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선교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공고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탄식하며 기도할 때 아마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 좋은 예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1년에 저희 신학교 2학년 선배의 매형이 일본인 목사였어요. 그 누나가 일본인 목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분이 학회 와가지고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서 사죄를 하면서 옆으로 나와서서 90도 각도로 한 10초 정도 엎드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 선교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벌써 일본은 1700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가 이렇게 예수민 사람들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성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그림, 초상화를 두고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로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제수이트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종을 쳤는데 개혁 개방이 되면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특별히 이번 저희 청년부에서도 북한 주민과 만나서 1박 2일 동안 교제하면서 세 부류의 지하교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평양 상정은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붕운동 이런 영향을 받았던 지금의 한 70, 80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 또 지하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극동방송을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이나 혹은 2년 동안 교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했던 사람들 중에 접촉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거룩한 교회는 특정한 장소 또 어떤 사람의 애국한데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 있다. 예, 뻗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죠? 예.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이미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한 장소에 매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흩어진 열두 지파.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신약 교회에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신약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로 나눌 수 있겠으나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그 다음에 인종을 넘어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보편성을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 번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교회로 멀리 넓게 퍼지지만 단 하나의 종체이다. 교회가 단 하나의 종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많은 광선이 있긴 하지만 그 광선이 태양 하나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그 교회는 사실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교회다. 가지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몸통을 하나 갖고 있는 나무에서 다 뻗어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보편성, 인종적 측면이나 장소적 측면에서의 보편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 국한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적 교회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날까지 항상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그 네 가지 성격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했죠? 사도성, 그 다음에 통일성, 보편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보편성과 거룩성, 보편성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어버리죠?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거룩성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나투스 분파운동 했던 사람들 아시죠? 고신교단,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자기들만 진정한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나 대개 보면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룩성과 보편성, 역사성과 보편성 이것을 함께 균형 있게 잘 취급해야 됩니다. 역사성을 강조하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은 강조하는데 실존성, 좀 신앙이 또 역동감이 떨어지게 되고 역동감을 너무 강조하고 역사성을 배제하면 신비주의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열심으로 치우치는데 대개 보면 열심으로 치우치는 분들은 대개 신비주의로 갑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그것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텍스트만 강조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신앙의 어떤 실존성, 역동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주 드라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제 마지막만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그러나, 한 번 동일한 성신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힘에 의하여, 힘써 하나되라고 하신 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죠. 항상 우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찢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거의 예외가 없어요. 자꾸 분란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에서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마음과 뜻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저희가 거룩한 교회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는 신하님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렸습니다. 교회당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교회요. 또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성경의 교회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내용들을 잘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